여러분 모두를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몇몇 분은 한동안 교회 출석 못하셨는데 오늘 아침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자리에 또 웬디 자매가 나와 있을 텐데요.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는 올해 주제 성경 기절을 따라 불경 권함의 특징들에 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 불경 권함을 알 수 있는 다섯 가지 특징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들을 통해 그중 세 가지를 알아보았었고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었고 둘째는 외식함으로 거짓말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화인맞은 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의 문제는 아주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은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양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면 사실 끝도 없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양심은 개개인마다 다르고 이러한 차이를 지닌 양심들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게 되도록 단련될 필요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양심을 교육해야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 양심을 연단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의 양심이 우리에게 올바른 경각심을 일으키는 때가 있다면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 양심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양심은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되지 못하는데 그런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양심이 굳어버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양심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방법은 죄에 대해 최대한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편 존 맥아더는 우리 양심은 우리 손가락 끝의 말초 힘과도 같아서 외부 자극에 대한 양심의 민감성은 굳은 산을 넘게 심하게 부상하고 사실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이나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아주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문제를 지금까지 이토록 연구해 보면서 우리는 양심이란 결국 옳고 그름에 관해 우리가 의식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화인받은 양심은 그렇게 기능하지 않는 양심을 말합니다. 따라서 화인받은 양심을 소유한 불경건한 자들은 옳고 그른 것을 올바르게 인식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능함은 그들의 잘못된 지식에서 연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은 그들에게 잘못된 시각과 세계관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엇이 진실로 옳고 그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양심으로도 여전히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 양심은 하나님의 선한 진리에 의해 형성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들의 화인맞은 양심은 그들의 불경건함을 알리는 특징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불경건한 자들이 보이는 다른 두 가지 특징들과 우리가 반드시 경건함을 위해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불경건함의 다른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불경건함의 네 번째 특징은 결혼에 관한 인간 자의적 규제들입니다. 제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는 단지 결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성의식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혼인을 금합니다. 이는 불경건한 자들이 외적으로 규칙을 잘 따르는 모습을 내세움으로써 자신들의 내면의 사악함을 숨기려 애쓰는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가 모든 성직자들의 혼인을 금하고 그 가르침의 상당한 부분이 특정 절기와 특정한 날에 특정 고기들을 금하는 내용에 할애되고 있는 점은 사실 참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더 공부하기에 앞서 아마도 우리는 몇 가지 용어의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독신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거나 혹은 어떠한 성적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는 누군가의 선택을 뜻합니다. 독신이라는 단어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한편 금욕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떤 이유에서건 일시적으로 모든 형태의 성적 행위를 엄격히 피하는 일을 일컫습니다. 이는 절제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정결은 단순한 성적 행위를 삼가는 것보다 훨씬 이상을 의미하는 자발적인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정결이라는 단어도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순수, 순결을 뜻합니다. 이에는 그가 속한 문화와 종교에 의한 도덕적 덕목들 또한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는 주로 혼전 순결이나 혹은 결혼 관계 밖에서의 성적 금욕을 의미하는 독점 배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 여러분께서 이 차이점들을 알 수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독신은 전형적 모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유대교는 독신을 강하게 배척했었고 저는 정통 유대교 또한 독신을 장려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동방 정교회 또한 한 번도 독신을 모범적 지표로 수용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 천주교조차도 처음 천년 동안은 그 성직자들에게 독신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1139년 2차 라테란 공의회를 통해 모든 성직자들에게 독신 생활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천주교 주교들, 신부들 및 집사들에게 결혼은 자유 선택의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즉, 천년 동안, 그 초대기의 천년 동안에도 그 카톨릭계에서도 성직자에게 독신의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에서 여전히 결혼한 성직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독신으로 지내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혹자가 얘기하듯 예수님께서도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따라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 자체가 어떠한 죄도 아니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로마 천주교 내에서 모든 성직자들이 독신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예를 들어 4세기 살라미스의 주교 에피파니오는 신성한 교회는 성직의 위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집사직, 사제직, 주교직, 심지어 부집사직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직분에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가진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결혼한 적이 있을지라도 아내를 떠났거나 사별한 자들은 특별히 교회법이 엄격히 준수되는 교회들에서 그 직분들을 맡을 수 있다 라고 표명했습니다. 그것은 4세기에 있었던 그 말입니다. 소수의 교양들의 경우에는 심지어 서기 1139년에 이전에 이미 독신 생활을 명했습니다. 또 4세기의 유명한 학자 제롬은 자신의 아내를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자는 간통하는 자와 같다고 말했고 심지어 처녀 미망인 유부녀들을 비교하면서 처녀들에게는 100점, 미망인은 60점, 유부녀들에게는 30점을 매겼습니다. 그러한 왜곡된 견해에 관해 비텐베르크의 요하네스 버겐하겐 목사님은 통렬히 반박했습니다. 요하네스 버겐하겐 목사님은 천여성이 아니라 믿음이 낙원을 채우는 것이라고 그 학자 제롬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로만 카톨릭과 개신교 목회자들 간에 아주 다른 결혼에 대한 관점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신교 지도자들은 성직자들에게 독신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천주교의 트렌트 공의에는 성직의 성례에 관한 교리를 통해서 독신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교회 차원에서 독신 생활을 하나의 법규로 그 의무를 부과할 권위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계속해서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고수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천주교 내에서도 성직자들이 독신의 의무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오직 교회 차원에서 그러한 의무를 부과할 권위가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이 천주교에 의해 고수되어 왔고 다만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사역자와 성직자들에게 결혼하지 못하도록 종교적 명령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트렌트 공의회가 독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아니라 교회가 그 성직자들에게 부과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사실 아주 정확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들에게 독신이기를 요구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정의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를 말씀합니다. 함께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직분자들에 대해 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여기서 아는 주부들, 장로들 혹은 목회자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집사에게도 해당됩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잘 지니라고 증거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속에 그 일반적인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마틴은 혼인과 가정생활에 숭고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루터는 중심에 가정을 놓았습니다. 루터의 가르침들은 당시로서는 아주 급진적이어서 어떤 이들은 종교개혁이 삶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유일한 곳은 교회를 지으려고는 가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루터가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과거 수녀였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신 생활을 장려한다고 주장하는 종교단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인 제도를 간과하고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 모든 교회 직분자들에게 독신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맞다면 어떻게 그들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몇 가지 천주교 법령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성직자들의 사역과 삶에 관한 법령은 천국 왕국을 위해 완벽하고 영원한 금욕을 주 그리스도가 추천하셨다. 금욕은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크리스천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칭찬받아왔으며 성직자의 행할 양식으로 항상 교회에서 특별하게 존경받아왔다. 금욕은 성직자의 자존감에 대한 표징이자 인센티브로 이 땅에서 영적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특별한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즉 그 공의회는 생활이 성직자에게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점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독신 생활이 성직과 좋은 조화를 이룬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독신 생활을 통해서 성직자는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과 교회를 위해 드려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독신 생활이 성직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에만 온전히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고 그를 통해 자유롭게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 내용들처럼 천주교는 아주 훌륭한 말들로 독신을 옹호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온전히 헌신되기 위해 또 그리스도께로 전심으로 붙잡하기 위해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교회에 그들의 삶이 붙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숭고한 의미입니까? 훌륭한 목숨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로 더 헌신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미명하에 그들은 결혼과 관련된 성경적 권면을 사실상 묵살해버렸습니다. 바울이 결혼을 보는 입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주 좋은 말로 독신을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그러한 말 뒤에 하나님의 성경적 권면을 주교, 장로, 목회자 시대를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고려할 동안 로마 천주교는 모든 좋게 보는 영적 공로들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은 훌륭하고 순수하고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인 것 같이 들리지만 사실 그들이 이를 이용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혼인한 자였다고 알려주지만 로마 천주교는 그들의 독신주의 관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왜곡하면서까지 그의 혼인을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결혼한 자였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성직자들에게 독신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주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경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결혼이 좋은 것이며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불경건한 거짓 선생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만약 정말로 영성이 좋은 자가 되고 싶다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창조 자체가 오염된 것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밝히신 그의 관점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창안한 크리스천의 삶의 관점을 주장하는 것이며 성경이 허락하고 축복하는 바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사람이 다른 것을 더해서 말하는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모순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내적, 영적 상태를 숨길 수 있는 외적 관행을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선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경건을 위한 훈련은 사람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우리의 결단을 강화해 줄 것입니다. 루터는 결혼이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을 장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것을 금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성적인 죄를 마음속으로 짓는 것보다는 빨리 혼인할 자를 찾고 또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장로하셨습니다. 루터는 또 결혼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진 모든 사람의 생물 전체에 충만한 것으로 나무들도 싹을 틔우는 가정에서 결혼하고 심지어 바위와 돌들 사이에도 결혼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저는 바위와 돌들 사이에 결혼이 있다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핵심은 결혼이 모범적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 자연계의 모든 전체에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에 모범적 전형입니다. 우리가 이 혼인과 관련한 불경건함의 특징에서 또 다른 점을 찾아보자면 불경건함은 왜곡된 성의식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교회들과 불경건한 세상, 이 모두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은 수많은 섹스 스캔들입니다. 단지 부도덕하고 문란한 성생활뿐 아니라 성 정체성에 대한 왜곡적 시각 또한 포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첫 번째 남자와 첫 번째 여자로 하여금 연합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의 아름다운 창조의 섭리에 따른 일이었고 그들의 연합함 위에는 주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성애나 성전환 등을 지지하는 운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것과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신성한 결합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왜곡된 결혼관은 심지어 혼인관계 내에서도 왜곡된 성의식을 불러옵니다. 1494년에 베나큘러 교리 문답에서는 일반 신도들이 혼인의 의무와 관련해 어떤 죄를 짓는가라는 제목 아래 세 번째 치명적인 죄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 교리 문답에 따르면 일반 신도들은 혼인관계적인 죄를 짓는데 다른 죄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유들, 말하자면 그릇된 정욕을 피하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려는 이유들보다는 오로지 성적 유인만을 위해 성관계를 갖는 것 또한 죄에 해당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루터와 종교개혁가들은 신학이론적으로도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한 잘못된 금욕주의 전통을 거부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시각은 불경과 제한한 자들을 성과 교육의 마음으로 잘못하게 됩니다. 불경건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불경건한 특징들 중 말씀드리고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진리를 아는 자들을 감사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무방을 전하고 있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더불어 이 세상의 음식에 관한 지식을 가지게 한 사실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코샤 음식이 있고 이슬람교에서는 할랄 음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 방식으로 도살되지 않았고 모두 불결하고 부정한 음식으로 간주합니다. 힌두교 또한 음식에 관해 오가드럽습니다. 심지어 이 음식이 그들의 사회적 계층을 반영합니다. 가장 높은 카스트 배급의 공항들은 반드시 가야 고품격의 파카 방식으로 마련된 음식만을 섭취해야 합니다. 특별히 최고위층 브라만들도 그만하지 않는 하위 배급이 마련한 것은 음식이 물론 심지어 물까지도 섭취하지 않습니다. 대신 안식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기, 가금류, 생선, 향과 맛이 강한 음식 등을 기피하는 대신 계란과 유채등을 섭취합니다. 전통적으로 앵글리칸 교회나 천주교, 루터파, 감리교, 그리스 종교 또한 고기를 먹지 않는 날을 정해 준수합니다. 몰몬교는 커피, 차 혹은 초콜릿 등을 금하고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시행합니다. 그들은 이 모두를 종교적 이유들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음식에 관한 법규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좋은 깨끗한 동물들 및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사이의 기간 및 성경이 완성된 이후의 시간에 들어서면서부터 유대인들은 음식과 관련해 점점 더 많은 법규를 자체적으로 고안해내고 이를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나 닭고기와 같이 허용되고 현대 유대교에서 정한 적절한 음식을 거쳐 생산된 것이 아니라면 돼지고기만큼 부정한 음식을 반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에는 그날 먹고 정한 코샤 음식만 먹습니다. 이 특별한 식사 동안에 그들은 특별한 식기 세트 또한 사용하는데 그날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베드로가 그가 본 환상 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먹으라고 하신 새침 동물을 먹는 일을 거부하려 했던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부정한 동물들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부정한 동물이라 배웠고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도 거부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음식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에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와 더불어 언제 어떻게 또 누구와 함께 먹을지는 그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것은 이런 물리적인 손을 씻고 씻지 않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이 손을 씻고 씻지 않는 것을 영적으로 연결시키며 그들이 영적으로 씻지 않은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 이 모든 음식과 관련된 문제들이 누가 하나님 편의 선자인지를 가르는 일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법이 아닌 그들 스스로가 만든 식이법에 따라 결정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영적이라고 장애했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순절 기간 동안의 금요일에 고기를 먹는 날을 규정했습니다. 이날 한때는 해제되었었지만 이후 1983년 캐논 법령에 의해 다시 교회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금요일에 고기를 금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날이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고통받기 원하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한다면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이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그들이 금요일에 고기를 먹지 않는 대신에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대신 그들은 생선을 먹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헌법이 금욕을 육류에 대한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육류를 먹지 않고 생선을 먹는 것은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이러한 음식에 관한 기준들에는 좋은 의미와 의도가 담긴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이러한 유익한 재정을 만들고 이에 따라 신자들의 영성을 판단하면서 기독교를 사람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배면을 달고 그 신앙이 하나님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경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들을 모욕하고 사실 본문 3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믿고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음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자신의 의식들을 통해서 그만 의식, 하나님의 목적에 저는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금식문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즉 음식을 금하는 사람들의 의식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그러한 의식들을 고안했을지라도 그것들은 세속적일 뿐 영적으로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규칙들은 예배자들의 양심에 종교적 의무감을 지우고 그것들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사실 그것은 음식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은 의도로 이러한 의식을 고안했을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행들은 믿는 자들이 진정한 영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 또한 방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돌려드릴 수 없는 자들이고, 다만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음식에 관한 잘못된 규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할수 없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거부할 음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사도행전 15장 27절에서 29절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나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외에는 우리가 거부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1세기에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던 음식에 관한 건면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음식에 관한 건면사항입니다. 하지만 불경건한 자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강조하건대 불경건한 자들이 하는 일은 경건한 자의 그것과 매우 다릅니다. 본문 3절 후반부는 말씀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불경건한 자들은 스스로 특정한 음식들을 먹지 못하도록 그 규정을 정하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도록 조종함으로써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칙과 규정들을 이용해 종교적 신성함을 외적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함으로 음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불경건함의 특징에 대해 두 가지 더 알아보았는데요. 하나는 혼인에 관한 금하는 것과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건한 자들이 가져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경건함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바는 우리가 경건해질 필요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경건해야 하고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과 실제 우리들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모습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둘 간에 얼마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또 그 격차의 정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두 반대 지점이 서로 맞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간격을 좁힐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사람인데 어느 정도의 그 제가 정말로 이뤄야 할 경지에 닿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말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제가 먼저 언급한 그 시작점이 되는 근거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경건함과 불경건함의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경건함과 경건함을 나눌 수 있는 그 잣대입니다. 첫째, 우리가 경건함에 대해 느끼거나 그 정도를 알기 위해서 혹은 선한 삶의 자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의 고귀한 관점에 기대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현대사회는 사람들의 시각과 가치관들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초월적이신 하나님보다 과학과 기술을 더 신뢰하도록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람들은 세상이 진보된다고 믿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진보하고 있고 이 세상이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9세기 계몽주의와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정치, 경제, 군사력의 성장은 이러한 안보와 현실 및 권력이 계속될 것이라 느끼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것들로부터 궁극적인 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진보라는 이름 아래 이전 세대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여겨졌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뜻에서 최종 답을 구하지 않고 대신에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모든 발전들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 안에서의 믿음을 현대의 사람들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인류에게 하나님이 없는 편이 더 낫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하나님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거짓 종교나 악용된 종교가 인류의 불행에 기여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힘이 지배적인 지역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국가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거짓 종교란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 없이 살게끔 강요하는 공산주의와 독일을 포함해 특정 이데올로기들을 이데올로기가 기와 좋다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약속하고 있을지라도 실제는 그러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억압받고 자유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다른 대상들에 대해 의존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데이빗 웰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이상한 역설 중 하나에 직면하고 있다. 강력한 경제적 결속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회에 더 많이 관여함에도 불구하고 또 광범위한 법적 보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하다. 제도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다. 법률, 상업, 정부 및 교육은 그 역량이 크게 확장되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공신력은 급락하고 말았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실제 여러분의 인터넷을 고치기 위해서도 변호사를 만나야 하시고 단지 덜 요란할 뿐 똑같이 잔혹하게 죽어가고 있고 지구의 모든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폭탄들이 얇은 줄에 묶여서 위에 매달려있고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 사회에서 자신을 신처럼 섬기는 종교는 사람의 타락을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신성시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바람도 없이 다시 스스로가 더 나아지고 더 죽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관하십니다. 나의 필요가 만족되는 것이라면 어떤 화장 효과도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도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 절제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더 많이 자신을 내세우며 공부됩니다. 나는 자기 이해, 자기 개발 및 자기 실현을 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괜찮다면 모든 것은 괜찮을 것이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종교는 만을 믿는 종교입니다. 모든 것은 나 자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사실 신뢰하고 공헌하는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은혜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대신 자신의 기호와 감정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오늘날 인류와 가진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공언하면서도 하나님만을 거하지 않고 그와 함께 행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불경건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천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자신을 정감하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의 한 대로 세상을 보고 자신의 행동과 말을 선택하는 자들은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경건함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기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임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는 우리 자신에 집중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리가 선포될지라도 만약 내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어도 좋지, 믿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좌우되었습니다. 둘째로, 경건함을 논하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경의 진정한 주제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야말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임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과 구분되시는 이유는 그의 순수하심과 거룩하심이 먼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12절에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 절대 권력, 공의로우심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순수하시고 거룩하시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분되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람은 그의 거룩하심에 닿을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초월적인 하나님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친근한 존재이십니다. 반면에 그의 권위와 위엄한 존재심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경제 방식이 이를 증명하지요. 사람들은 그들이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정통적인 예배 방식을 떠나 현대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우리 소비자 중심적으로 우리 예배하는 자들이 편의에 맞추어서 이루어진 예배드린 모습입니다. 현대의 크리스천 예배는 사람들이 보다 편하고 좋아하는 쪽으로 편의에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현대의 예배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모습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음악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현대적인 예배에서 많은 현대적인 음악을 들여왔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대인의 방식을 따르고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예배를 변화시키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더 불러와서 더 친근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지를 세상적인 모델을 따라서 세상적인 컨설팅을 따라서 그 부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 부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우리들 또한 그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대적인 그 복음성각 가수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잊었지만 그 유명한 현대 복음성각 가수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잘못된 신관인지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또 성경에도 그러한 예가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 예입니다. 또 성만찬을 가볍게 취급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맞았던 기록도 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 모든 택한 자들 또한 경건하게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아늑함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와 연관되는 주제인 그의 진노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으려 하는 점이 도덕적 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영적 삶의 전반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의 은혜에 대해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가 거룩하시며 그가 공의로 오시며 그의 은혜에 대해 알 수 있겠습니까? 경건해지고 도덕적이 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무엇이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부도덕한 것인지, 무엇이 불경건한 것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지라도 그를 위한 음악을 하고 그를 위해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이유는 그 모든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우리가 그에 대해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이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계속해서 죄짓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운 자인 것처럼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을 열 때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거론하면서도 실제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는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경건함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하여 단련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간 자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